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이 국민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기로 하자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24일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주가와 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또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3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전 세계 투자 자금이 금이나 정부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주가지수는 이날 오후 약 3%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증시가 3% 떨어졌고 프랑스 증시는 거의 8%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24일 아시아 증시에서 이날 약 7천억 달러가 증발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이날 큰 폭으로 하락해 관련 기관이 잠시 거래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필요하면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연준은 영국은행을 비롯해 다른 나라 은행들과 협력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금융계의 혼란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 ECB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시장을 면밀하게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ECB가 감독하는 은행들과 긴밀히 접촉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영국의 EU 탈퇴가 엄청난 실수라고 24일 지적했습니다. 먼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분명히 유럽과 유럽 통합 과정의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이 이번 결정을 후회할 것이라며 하지만 영국인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이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EU를 떠난다는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분명 후과가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이런 위험한 길을 가리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정상회의 하루 전인 27일 독일에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투스크 EU 의장과 만나 브렉시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샤 경찰청장에 대해 폭력과 민간인 살해 혐의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셀레스틴 카냐마 경찰청장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들은 그와 어떤 사업 교류도 금지됩니다. 미국은 카냐마가 이끄는 경찰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조셉 카빌라 콩고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고 3선에 도전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찰이 카빌라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폭력 진압해 여성과 어린이 등 적어도 40명을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미국과 콜롬비아 정부가 좌파 성향의 반군단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후안 마뉴엘 콜롬비아 대통령과 로드리고 론도노 에체베리 반군 대표는 23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린 평화회담에서 휴전을 시행하고 무장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보르게 브랜데 노르웨이 외무장관, 버나드 에론슨 미국 특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휴전협정이 콜롬비아 국민들과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럼스펠드 전 장관은 지난 22일 밤 폭스뉴스에 나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트럼프 후보에 투표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정부와 제럴드 포드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맡았던 럼스펠드 전 장관은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로 그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인 2012년 9월에 발생한 리비아 벵가지 사건과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매우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25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비핵화 우선 원칙은 확고하며 효과가 나올 때까지 대북 제재를 일관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 시행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대화 문제에 있어서는 비핵화 우선 원칙 하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당사국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의 고위 당국자 간의 만남은 없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국은 북한에서 무연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액도 전달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비핵화 우선 원칙은 확고하며 효과가 나올 때까지 대북 제재를 일관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올 상반기에 19차례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란 등의 선례에 비춰 대북 제재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일관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북한이 제재와 압박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대화제의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비핵화의 초점을 흐리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비핵화 최우선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 시행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대화 문제에 있어서는 비핵화 우선 원칙 하에 오자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함께 협상하자는 중국 측 제안에 대해선 북한이 계속 불을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며 비핵화의 윤곽이 나오면 그때 가서 대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에서 시작해 최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0 시험 발사까지 올해 상반기 중 모두 19차례 도발을 감행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주요국 독자 제재 등 제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국과의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 강화하고 확장 억제 협의를 내실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효과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이 문제가 남북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로 성격이 변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독자 제재 차원에서 북한을 이달 초 자금 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과거 방코델타 아시아식 제재가 북한 전체로 확대 적용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파키스탄이 핵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관련 물품을 중국 기업으로부터 받아 북한에 공급했고 중국 정부가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인도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무엇보다 추정 또는 의심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먼저 해명해야 한다면서도 관련국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엔 안보리 등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파악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23일 일간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인도 ANI 통신은 파키스탄 에너지 위원회가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고 일부 제한 품목들을 북한에 계속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관련 물품을 파키스탄에 공급한 중국 기업은 파키스탄 측이 물품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에 알렸지만 중국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에서 북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6자회담은 죽었다거나 핵 군축을 하기 전까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중국도 사실 북한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층 방어가 가능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배치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킬체인은 북한이 핵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됐을 때 한국군이 먼저 타격하는 선제타격용 공격체계입니다. 선제타격을 위한 미사일과 도발 징후를 밀착 감시하는 감시 전력 등 다양한 무기체계가 포함돼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란 평가입니다. 지난 22일 시험 발사에서 기술적 진보를 보인 무수단 미사일은 물론 노동과 스커드 등 북한의 모든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무수단뿐만 아니라 모든 미사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육상에서 폭파시키는 그런 개념이니까 적극적인 공격을 통한 방어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는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수단입니다. 사거리가 3천에서 4천km에 달해 일본이나 태평양 괌 미군기지 공격이 가능한 무수단보단 사거리가 한국 전역을 겨냥하는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 타격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대공미사일 패트리어2는 20km 미만 상공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타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지난 22일에 무수단 미사일처럼 발사 고도를 높여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을 쏘아올릴 경우엔 대응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에 맞춰 한국군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KAMD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입니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상공 60km에서 타격이 가능해져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방어 능력이 강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오는 2020년대 중반까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구축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드는 상공 70에서 150km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더 높은 고도에서 다층적으로 방어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발사할 경우를 상정하면 북한 미사일이 한국 측 상공 70에서 150km에 도달했을 때 사드로 한번 요격하고 만약 빗맞았을 경우 다시 60km에서 LSAM으로 요격하고 마지막으로 20km 지점에서 패트리어2로 다시 한번 요격하는 다층 방어 체계가 갖춰지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역임한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해 킬체인으로 요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다층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킬체인과 KAMD 그리고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방어 능력과 함께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억제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드가 배치가 된다면 좀 더 높은 고도에서 다층적으로 방어하는데 훨씬 유리한 거죠.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층을 우리가 방어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패트리어2밖에 없는 거죠. 이제 M샘이 이제 중층이고 L샘이 이거보다 좀 높은 거죠. 사드는 그보다 더 높은 한 70에서 한 150. 그러니까 우리가 그물망을 여러 층 겹겹이 해놓으면 훨씬 더 안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준비를 지금 한국과 미국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성걸 박사도 한반도에 킬체인과 KAMD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는 건 전체적으로 향상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맞춰 한국 군당국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엔진 능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향상이 이루어진 것은 뭐 공통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요. 그 미사일 능력 향상화가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포괄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미사일 전체에 대한 방어 능력을 높이겠다.
미한 양측은 지난 3월부터 공동 실무단을 가동하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운용할 사드의 배치 문제와 부지 선정, 비용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신속하게 규탄 입장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성명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당사국 간의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은 서로 만나지 않았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다른 경로로 대북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북한과 따로 만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과 회동하지 않았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He did not meet with him. I can confirm that.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회동 여부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회동을 고려하거나 계획하지도 않았고 회의에서 북한 대표와 개별적 만남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성김 대표와 최선희 부국장은 북핵 6자회담 관련국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반관 반민의 제26차 동북아시아 협력대화에 참석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 북한의 행동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미국의 대북 메시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만큼 이를 전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만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ve made very clear our views of what the North is doing through many different ways. I think there's no doubt.
커비 대변인은 회동이 없었다는 건 김 대표와 최 부국장이 나란히 참여하는 단체 회동이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두 사람 간의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태평양 작전 지대 안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북한의 이날 주장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이번 발사와 같은 시험을 할 때마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뭔가 배운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mindful that every time they conduct these tests, whether they're successful or not, they learn from them.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거듭 규정하고 북한이 이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역량을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환경에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역량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달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품목 가운데 무연탄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액도 전달보다 조금 상승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무연탄으로 약 7,400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중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액은 전달인 4월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2위는 편물이 아닌 의류로 수입액이 약 3,8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4월보다 약 20% 증가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편물 의류 수입액은 4월보다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철광석은 약 1,000만 달러치로 3위에 올랐고 수산물이 8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대북 수출 품목에서는 전기기기와 부품류가 약 2,5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차량류로 1,8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인조 필라멘트 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보리 대북결의 22705에 의해 민생 목적의 교역만 인정된 철광석도 무연탄과 함께 5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전달보다 증가했습니다. 반면 항공류의 경우 중국의 대북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또 대북 결의에 따라 교역이 전면 금지된 히토류, 금, 바나듐, 티타늄은 이 기간 북중 간 교역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원유와 북한의 주식 가운데 하나인 옥수수의 교역도 전혀 없었고 쌀은 중국이 북한에 60만 달러치를 수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의 5월 교역액은 전달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5월 북중 교역액은 약 4억 2천만 달러로 4월과 비교해 3.5% 감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남미 우루과이를 통해 선원과 어부를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 대북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남미를 통해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남미 국가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를 통해 선원과 어부들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22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 당국이 우루과이 회사와 협력해 선원과 어부들을 외국 선박에 파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연계된 우루과이 회사는 몬테비데오에 본부를 둔 그루포 크리스토 페르센 오르가니사시온 마리티마로 알려졌다며 이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소규모의 북한 선원과 어부들이 몬테비데오에 정박한 외국 선박에 탑승한다고 말했습니다.
Generally, they're dispatched in groups of 10 to 20 sailors and fishermen per ship.
선박 한 척당 10명에서 20명의 북한 선원들이 탑승하며 이들이 탑승하는 배 가운데 일부는 타이완 선박이라는 겁니다.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현지 소식통들이 확인한 타이완 선박 이름은 쉥파와 삼데라 퍼시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루과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북한 선원과 어부들이 외국 선박에 파견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선박과 어부들은 몬테네그로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택시에 태워져 외국 선박으로 보내집니다. 이는 현지 당국의 정밀 조사나 북한 선원과 어부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또 북한 선원과 어부들은 외국 선박에 오른 이후엔 감시원이 통행하지 않으면 우루과이 땅을 밟지 못한다고 북한인권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이 국제사회 집중적인 감시를 피해 노동자들을 파견할 수 있는 지역과 산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is was very little known. Actually, we didn't know that North Korean operations.
북한이 남미를 통해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현재 북한이 선원과 어부들을 다른 유엔 회원국에 파견하는 것이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라며 하지만 북한의 어떤 기관이 우루과이 회사와 계약을 맺었느냐에 따라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이 페루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선원과 어부를 파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인권위원회는 우루과이에 입국한 북한 선원 한 사람이 감시원의 재촉으로 급하게 이동하는 바람에 찾지 못한 수화물 가방 두 개와 내용물 사진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사탕과 옷가지 등과 함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 주체 사상을 직접 손으로 쓴 노트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선원과 어부들이 다른 해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선박 안에서 끊임없이 사상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개에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지 수해가 지났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은 여건만 된다면 몇 달 안에 발굴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미 국방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대니얼 바우만 한국전쟁 전사자 분석관은 여건이 되면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start operations in North Korea i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ells us to start talking to North Koreans again. So we have a plan in place.
바우먼 분석관은 23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이 잠시 중단된 것이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허용하면 몇 달 안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우먼 분석관은 또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 내 작업과 관련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7 weeks I spent over there in 4 different visits, for me, I was never felt threatened at all.
자신이 과거 7주 동안 북한 내 4군데 장소에서 작업했지만 당시 위협을 못 느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2005년 이후 중단됐던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지난 2011년에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과 이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발굴 작업을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우먼 분석가는 유해 발굴을 대가로 북한 측에 지불하는 비용이 다른 분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Relatively, it wasn't that much money. And we were paying Sherpas $17 a day going into the Himalayas.
발굴단이 현장에서 트럭이나 헬기 등을 이용한 데 대해 상식적인 수준의 비용을 지불했으며 북한 측에 건넨 많지 않은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바우먼 분석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 8,177명 가운데 아직 7,813명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전쟁과 냉전 시기 미군 포로 실종자 가족연합의 릭 다음스 회장은 유해 발굴 작업이 중단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민간 차원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Where we would facilitate search teams, whether they be in, you know, through the NGO process, not government.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조직이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운스 회장은 특히 유해 발굴 작업이 미북 관계 개선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면서 자신의 조직이 이런 노력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이 미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recovery issue is, I think, a very powerful one that could spur discussions on the armistice. That's all I'm saying.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만일 유해 발굴을 위한 미북 간 대화가 시작되면 이를 계기로 두 나라 간 대화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6.25 전쟁에서 숨진 미군의 신원 확인 작업이 올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이 한국계 미국인 인류학자인 제니진 박사는 이 올해 이 최초로 30구가 넘는 유해를 가족의 품에 돌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진 박사로부터 미 국방당국이 진행하는 이 미국의 미군의 신원 확인 과정과 성과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원래 208명의 유골이다 이렇게 상자를 넘겨줬었는데 받아봤더니 409가 넘더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북한도 정확히 몰랐던 건가요, 그럼?
북한이 208개의 상자를 주면서 한 상자에 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거를 정확한 숫자는 아마 몰랐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상자를 주면서 적당히 숫자를 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4년 넘게 진행된 이 K-208의 성과, 뭐 역시 숫자가 말해주죠.
네, 출범 4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제 나름대로 매년 올해는 이만큼 해야겠다 하고 다짐하는 기준 같은 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29구로 기록을 세웠지만 네. 속으로는 30구를 못 넘겨서 좀 아쉬웠죠. 네. 그래서 올 회계 연도에 지금 24구까지 신원 확인이 됐는데요. 이대로 가면 확실히 30구는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 해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 연도가 아직 뭐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기록을 깨실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 한 40구 정도 욕심 부려봐도 되지 않을까요?
무리한 욕심은 아니겠죠?
예. 지금 그 말씀하신 숫자가 대단한 게요. K208 맡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미 군당국이 확인한 6.25 참전 미군 유해가 정확하게 61구로 집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20년 걸려서 한 성과를 한 2, 3년 안에 후딱 해치운 걸로 지금 숫자만 보면 적어도 그런데 이런 성과 진 박사님 때문인가요?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렇게 저희가 성과를 많이 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좀 쑥스럽지만 K-208팀이 일을 정말 잘하고요. 열심히 네. 하고 또 저까지 4명이 있는데 4명이 호흡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까지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던 게 2011년 말에 전담팀이 생기면서 이제 체계를 확보한 게 중요한 이유고요. 또 하나는 또 DNA 기술이 발달한 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DNA 시료를 떼어서 델라웨어에 있는 미국 국방부 유전자 감식소로 보내는데요. 그곳에서 또 DNA 기술 발달시키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 너무 옛날 뼈니까 DNA 자체가 추출이 안 되는 뼈가 많았는데 이제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DNA 추출 확률이 높아졌고요. 그걸 통해서 신원 확인이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6.25 참전 용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DNA 샘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뼈에서 DNA가 나오더라도 그걸 누군가랑 맞춰봐야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가족의 DNA 샘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DNA 샘플을 확보하는 노력을 미군에서 지난 20년 넘게 열심히 해왔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군 유해를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받았을 텐데 한 사람 뼈가 여기저기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일단 저희가 90년에서 94년 사이에 받은 208개 상자에도 유해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 상자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DNA 한 20년 지났잖아요.
네.
DNA 결과를 보니까 한 상자에 평균 4명이 들어가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섞여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제대로 분리를 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그것보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게 저희가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발굴을 해서 가지고 나온 유해입니다. 왜냐하면 96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가 들어가서 발굴을 해서 나왔는데 그때 발굴해서 가지고 나온 유해들하고 그 전에 K-08에서 돌려받은 유해들하고 이게 같은 사람인 경우가 확인이 됐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북한이 K-08 유해를 돌려주면서 다 주지 않고 일부를 가지고 있다가 마치 저희가 발굴해서 가지고 나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 다시 묻어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뼈가 다른 사람 뼈처럼 지금 뭐 K-08이라든지 JRO 프로젝트에 전혀 다른 이 계획에 섞여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글쎄요. 뭐 그 신원 확인하는 과정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북한에서 이 뼈를 한 상자에 담을 때도 그렇고 다른 곳에 갖다 묻을 때도 그렇고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게 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도록 묻었어요. 잘 묻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외관으로만 봐서는 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DNA를 웬만하면 모든 뼈를 다 띄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들어온 DNA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추가 작업을 해서 이게 이제 한 사람이다 하고 판명이 납니다. 짧게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길게는 여러 해 걸릴 수도 있어요.
예, 신원 확인 작업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진 박사께서 이번에 그 실종 미군 유해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60년 만에 일원화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정부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숫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자로서 또 기사 쓸 때도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걸 다시 정리하신 건가요?
네,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숫자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서 안 되겠다. 이거를 가장 정확한 숫자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요. 지금까지 실종 상태에 있는 미군 그리고 또 신원 확인이 된 미군의 자료를 모두 한꺼번에 이제 모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DNA 가족 시료는 어떤 게 있나 뭐 이런 모든 것을 한 번에 모아서요. 저희 팀 4명이 한 넉 달 걸려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한 거죠. 근데
예.
그렇게 숫자들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기점을 신원 확인이 됐다고 보느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여서요. 뭐 이 방법이 틀렸다, 어떤 게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309, 409 이렇게 말은 쉽게 합니다만 이게 사실 끝이 없는 작업입니다. 앞으로 감식 작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어떤 전략 또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특히 이 한국전이 벌써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실종된 군인을 가장 찾고 싶어 하는 사람은 부모, 형제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부모님은 벌써 돌아가신 상태고 형제 자매들도 이제 80이 넘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신원 확인을 해서 유해를 그분들 품으로 돌려드리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제니진 박사였는데요. 6.25 참전 미군의 신원 확인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에는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6주년이 됩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고통을 겪었죠. 그 가운데는 이 북한군과 중공군에 체포돼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이 미군 포로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포로로 잡혀 33개월 만에 풀려났던 미군 참전용사 아든 롤루이 씨의 회고를 통해서 전쟁을 되짚어보겠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Very emotional. When you think 60 years ago,
지난 2013년 7월 휴전선 인근 문산에 있는 자유의 다리, 8순의 미국 노병이 다리를 쳐다보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흐느낍니다. 당시로부터 60년 전인 1953년, 이 노병은 푸른색 포로복을 입은 채 러시아제 트럭을 타고 이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넘겨졌습니다. 5개 중공군 포로 소용소에서 무려 2년 9개월, 천일을 보낸 뒤에야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 교환으로 풀려난 겁니다. 노병의 이름은 아든 로울리. 올해 86살인 그는 6.25 전쟁 발발 두 달 뒤인 1950년 8월 미 제2보병사단 소속으로 참전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라울리 씨는 소대장의 지프차 운전병으로 낙동강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압록강까지 지프를 운전하며 한반도를 종단했습니다.
I was actually a driver. I drove a Jeep quarter ton utility vehicle. I drove my platoon leader and he was a first lieutenant and I drove that Jeep from Pusan clear to within 40 miles of the Yalu.
하지만 중공군의 갑작스러운 참전으로 미처 퇴각하지 못한 채 12월 1일 청천강 근처에서 포로가 됐습니다. 롤리 씨는 이후 24일 동안 밤에만 이동하면서 눈보라가 매섭게 부는 산골을 지나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첫 포로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 환경은 너무도 열악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이질 같은 전염병이 돌면서 불과 몇 주 만에 전우 300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전우들의 시신을 계속 땅에 묻어야 했고 여러 전우들은 동상에 걸려 꽁꽁 얼어붙은 발을 수술칼도 없이 그저 큰 가위로 잘라내야 했습니다. 이듬해 두 번째 수용소로 이송되면서 환경은 좀 나아졌지만 이번엔 정신적인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Chinese brought in English-speaking instructors and tried to convince us that
중공군이 영어를 구사하는 강사를 데려와 공산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세뇌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이런 세뇌 교육은 무려 16개월간 거의 매일 반복돼 포로들의 심신을 지치게 했습니다. 롤리 씨는 당시 세뇌 교육을 잘 따르면 중공군이 식량과 담배 등을 더 지급했기 때문에 많은 전우들이 생존을 위해 계속 참여해야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런 치열한 생존 싸움을 하며 5개 수용소를 전전한 뒤에야 롤리 씨는 1953년 8월 18일 드디어 자유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었습니다. 롤리 씨는 문산 자유의 집에 도착해 처음 먹었던 아이스크림의 달콤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합니다.
The very first thing I ate when we got to Freedom Village at Munsan-ni was a big bowl of ice cream.
롤리 씨는 미국으로 돌아온 뒤 한동안 한국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긴 포로 생활과 전우들의 죽음, 폐허로 변한 한반도는 그에게 그리 좋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까지 겪어 자신과 주위를 힘들게 하기도 했었다고 회고합니다. 미국에 돌아온 뒤 국경수비대에 재입대해 1974년 소령으로 제대했지만 롤리 씨는 6.25 전쟁 참전용사협회 모임엔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권유로 1983년 우연히 참전용사협회에 참석한 뒤 자신이 혼자가 아니란 사실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 등을 들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에 서게 됩니다.
It's a great feeling to know that I was a part of helping literally I think save the country from communist aggression.
한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서 구하는 데 일조를 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참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롤리 씨는 이후 한국 전쟁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학교 교사와 역사가로 활동하며 한국 전쟁과 자신의 포로 생활을 담은 책을 여러 편 집필했습니다. 또 6.25 참전용사협회의 활동을 주도하며 전우들과 한국을 여섯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롤리 씨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1994년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합니다.
There was a tremendous change even up to that point. I was absolutely amazed at the it was a miracle. Think how terribly destroyed Seoul for example was invaded.
수많은 폭격으로 폐허가 된 서울과 한국이 어떻게 41년 만에 그처럼 엄청난 변화를 했는지 입이 닫혀지지 않을 정도로 놀랐다는 겁니다. 그는 산업화와 민주화뿐 아니라 거리를 활기차게 다니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등학교 등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남북한이 전쟁 뒤 어떻게 확연하게 달라졌는지 한반도를 촬영한 야간 위성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a chance to talk once in a while to, in fact, quite a few times to high school classes.
남북한의 달라진 모습과 자신의 포로 체험을 통해 느낀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다음 세대가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롤리 씨는 그러면서 워싱턴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새겨진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logan at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Freedom is not free," is really, really so. That there was a lot of sacrifices, a lot of lives given, a lot of
6.25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분명 승리한 전쟁이란 겁니다. 롤리 씨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다 전사한 전우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 옆에 있던 전우는 숨졌고 나는 살았습니다. 왜 그는 죽고 나는 살았나요? 내가 만약 수용소에서 숨져간 전우들을 잊는다면 그건 그들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마다 전우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교회 뉴스 김영권입니다.
서울의 한 자치단체가 6.25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아 통일합창 평화공감 행사를 열었습니다. 625명이 모여 한마음으로 평화와 통일을 노래했는데요.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 놀이마당. 송파구민 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25 한국전쟁 66주년을 맞아 구민들이 함께하는 통일대합창, 625명이 함께하는 평화공감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송파구청 자치행정과의 이정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일단 6.25를 맞이해서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상처가 6.25라고 할 수 있는데요. 6.25를 맞이해서 이 나라의 평화와 그다음에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주민 천여 명이 모여서 대합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1,087명이 접수를 하셨고요. 그 외에도 오늘 또 급하게 오신다 그래서 여분 옷도 드리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25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통일을 생각하고 더 크게는 세계의 평화를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뜻에서 마련했습니다.
지난달에 참가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모집했는데요. 송파구 관내 합창단과 노래 동아리, 노래를 좋아하는 일반 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6.25를 상징하는 625명의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 옷을 맞춰 입고 태극 모양의 대열로 서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아름다운 강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비목 등 동요와 가곡, 가요까지 평화와 희망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55세에서 70세까지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송파 구립 실버 합창단도 함께했는데요. 송파 구립 실버 합창단의 허걸재 지휘자입니다.
애창 가요 가곡 동요 중에서 통일에 관련된 노래들과 또 밝은 미래를 노래하는 그런 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국 명령에 대해서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 밝은 희망을 갖는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송파 국민회관을 비롯한 관내 노래교실의 어르신들도 많이 참가했는데요. 66년 전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은 누구보다 통일이 간절합니다.
1학년 때 6.25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하는데 새벽에 이 강나루 다리가 터져가지고 아버지 손잡고 배를 타고 피난 갔어요. 그렇게 제가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남북이 갈라지지 말고 통일이 합쳐서 우리가 거대한 나라에 OECD 국가 20위 안에 드는 나라인데 이게 남북 통일이 갈리기 때문에 모든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합쳐졌으면 그 마음은 항상 염원으로 갖고 있어요.
가슴이 벅차죠. 가슴이 벅차고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남북이 다 하나가 돼서 왕래화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벅찬 가슴이에요.
너무 즐겁습니다. 나이 먹어서 이런 데 참석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통일 우리 살아도 돼야 되는데 어쩔까 몰라요.
50년대 그 6.25를 생각하니까 상기하니까 감개무량할 수밖에.
6.25는 겪은 사람 노래니까 우리가 6.25를 겪은 사람 살아오고 6.25 이후에 전쟁 단 다음부터 어렵게 살아서 오늘에 올까지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산 증인인데 이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마련해서 우리 또 이 뜻깊은 자리에 마련 여러 625명이 참석을 해서 우리가 합창을 하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고 또 노래를 하다 보니까 통일도 빨리 올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반공의식이 지금 저기 너무 없어진 것 같은데 반공의식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국민 모두가 단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통일!
남녀노소가 어우러진 주민들의 한마당 잔치였는데요. 송파 소년소녀 합창단입니다.
저 되게 625명과 함께 뜻깊은 공연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평소에 통일이 꼭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원래부터 한 민족이었으니까 그냥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행사인 것 같은데 하게 되어서 되게 좋아요. 통일 빨리 하면 좋겠어요.
정말 재밌고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빨리 통일돼서 같이 놀면 좋겠습니다. 북한 친구들하고요. 우리에서는 통일이라는 노래가 가장 좋아요. 북한에 있는 관광지에 놀러 가고 싶어요.
한편 통일 대합창 625명이 함께하는 평화공감 이외에도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통일 기원문 낭독과 송파구 북핵폐기 천만인 운동본부의 북핵폐기 천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오늘 평안남도는 구름이 많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6도, 남포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6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중강 강계 희천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6도, 희천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모두 구름 많은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다만 해주와 용현은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8도, 개성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흐린 가운데 장진 해산 지역에는 오후부터 이따금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7도, 장진 아침에는 9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평강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상에는 구름만 조금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아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필요하면 시중에 달러를 공급할 것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연준은 영국은행을 비롯해 다른 나라 은행들과 협력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금융계의 혼란을 막으려는 조처로 보입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 ECB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시장을 면밀하게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ECB가 감독하는 은행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대응하고 있다면서 유로와 사용 지역의 은행 체제가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를 탈퇴하기로 하자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24일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주가와 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또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3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이나 정부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주가 지수는 이날 오후 약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증시가 3% 떨어졌고 프랑스 증시는 거의 8%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24일 아시아 증시에서 약 7천억 달러가 증발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이날 큰 폭으로 하락해 관련 기관이 잠시 거래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24일 일본 니케이 지수는 8% 이상 하락했고 홍콩과 한국 주가 지수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했지만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4일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영국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진행되겠지만 영국과 EU는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영국인들이 주권을 되찾았다고 칭송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EU에서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유럽 전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영국의 EU 잔류를 희망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불확실한 시기에 미국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영국의 EU 탈퇴가 엄청난 실수라고 24일 지적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분명히 유럽과 유럽의 통합 과정에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이 이번 결정을 후회할 것이라며 하지만 영국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이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EU를 떠난다는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분명 후과가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이런 위험한 길을 가리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투스크 의장과 만나 브렉시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남미국과 콜롬비아 정부가 좌파 성향의 반군단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후안 마뉴엘 콜롬비아 대통령과 로드리고 론도노 에체베리 반군 대표는 23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린 평화협상에서 휴전을 시행하고 무장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보르게 브랜데 노르웨이 외무장관, 그리고 버나드 에론슨 미국 특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휴전협정이 콜롬비아 국민들과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럼스펠드 전 장관은 지난 22일 밤 폭스뉴스에 출연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트럼프 후보에 투표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정부와 제럴드 포드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맡았던 럼스펠드 전 장관은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로 그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인 2012년 9월에 발생한 리비아 벵가지 영사관 습격 사건과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